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간 연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미국인들이 북한에 갔을 때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밝히고 기존 북한 여행주의보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입국하거나 여행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제한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여행주의보 연장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고 장관이 다시 연장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1년간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7년 대학생이던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해 9월 1일부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1년 시한으로 지난해 8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됐고 이번에 다시 연장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의 예외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 여행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 여권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브롤터에 억류됐다 풀려난 이란 유조선에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말라고 그리스에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어제 그리스 정부와 지중해상 모든 항구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유조선을 돕는 행위가 테러 조직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같은 입장은 전날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방면돼 그리스로 향하고 있는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아드리안 다르야 1호로 이름을 바꾼 이 배는 지난달 4일 지브롤터 해역을 지나던 중 대시리아 제재 위반 등 혐의로 영국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후 45일 동안 이 배를 억류해온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정부로부터 제재를 어기지 않았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지난 18일 이 배를 풀어줬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이 배의 방면을 막기 위해 선체와 화물에 대한 몰수를 지브롤터 당국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 파키스탄 당국의 갈등 완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에게 각각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두 좋은 친구인 모디 총리, 칸 총리와 이야기했다. 무역과 전략적 동반자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설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슈미르 긴장 완화를 위해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 완화가 지역 평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곧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를 놓고 급격하게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할지로 병합을 추진하자 파키스탄은 인도 대사를 추방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관계를 격화시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관영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쪽으로 분명한 방향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도발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미사일 군축 체계에 충격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전날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공식 파기한 지 2주일여 만입니다. 앞서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은 아시아 지역 동맹국가들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중국 본토에 억류돼 있습니다. 영국 외교당국은 오늘 성명을 통해 우리 직원이 중국 선전에서 귀환하던 중 억류된 것에 극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광둥성 당국과 홍콩 정부에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영국 총영사관의 무역 투자 담당 직원 사이먼 정 씨가 지난 8일 선전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실종됐습니다. 정 씨는 이날 정오쯤 경제 행사 관련 때문에 선전으로 갔으며 오후 10시께 고속전철에 탔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삶의 희망이자 목적이 되기도 하죠. 부모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하지만 비로소 자녀가 독립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연구진이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건데요. 유럽 16개국에 사는 중장년층 5만여 명에게 정서적인 행복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연구 결과 따로 떨어져 사는 자녀를 둔 응답자들의 신체 정신적 행복이 더 좋았습니다.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삶의 질이 더 낮고 더 우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녀가 떠나 있으면 부모로서는 계속 돌봐야 하거나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 없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됐을 때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났는데요. 자녀들이 일종의 사회적 지원군이 되면서 행복은 높아지고 외로움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거죠. 물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함께 사는 부모보다 약 6% 정도 더 행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2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과 넉넉한 양육보조금, 휴가를 지급한 노르웨이와 포르투갈, 스웨덴 같은 국가의 부모는 사실상 자녀가 없는 동년배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8도로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낮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29도, 신의주 22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2도에서 29도, 함흥 20도에서 26도, 청진 지역은 19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제 삶의 햇볕이에요. 그게 제가 항상 당신 주위를 맴도는 이유죠. 당신은 제 눈 속의 사과 같아요. 영원히 당신은 제 마음 속에 남을 거예요. 노래하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들어보시죠.
Cause you came to my rescue. And I know that this must be forever. How could so much love be inside of you? Oh,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yeah. That's why I'll always stay around. Mm-hmm. You are the apple of my eye. Forever you stay in the su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지 보름여 만에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지난 주말 60여 명의 희생자를 낸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아프간에서 뿌리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요?
네, 18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다음 날인 19일에 이 보도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보도문 좀 더 살펴보죠.
네, 캘리포니아주 샌 니콜라스 섬에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2시 30분에 이 재래식으로 구성된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가 실시됐다는 겁니다. 보도문은 이어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500km 이상 날아서 정확히 목표를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시험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향후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 개발에 정보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런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게 30여 년 만이죠?
네, 미국과 옛소련이 지난 1987년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전격 체결한 이래 처음입니다. 이 INF는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달하는 중단거리 탄도 순항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INF에 서명하면서 냉전 종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달 초에 이 INF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 INF는 파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시험 발사한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가 넘는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만약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 여전히 발효돼 있었다면 이번 시험 발사는 조약에 위배되는 건데요.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한 건 이 INF 조약에서 지난 2일 탈퇴한 지 16일 만의 일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향후 미국이 중단거리 전략무기 개발에 다시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앞으로 또 다른 시험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국방부가 11월경에 사거리 3,000에서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이 사거리 1,000km대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18개월 안에 배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왜 중거리 핵전력조약 INF에서 탈퇴한 겁니까?
네, 러시아가 줄곧 이 INF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부터 SSC-8 순항미사일을 개발 시험해 왔고 2017년에는 이를 러시아 중부 지역에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미국은 이 SSC-8의 사거리가 2,000에서 5,000km에 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500km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INF 탈퇴라는 초강수를 둔 거군요.
네, 미국은 지난 2월에 이 INF 탈퇴에 앞서서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러시아에 INF 이행을 촉구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2013년 이후 최소한 30여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면서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미국 발표에 이어서 미국이 새로운 군비 경쟁하기 위해 조약을 파기하려 한다면서 INF 효력 상실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번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확실히 군사 긴장을 고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경쟁에 스스로를 넣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배치 지역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면서요?
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도 이날 타스통신에 미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했는데요. 미국이 아시아나 유럽 어디에 배치하든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이 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도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를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도 미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반발하고 있죠.
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냉전적인 사고를 벌이고 현재의 군축 체계를 유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새로운 군축협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중국이 그동안 별다른 제약 없이 미사일을 개발해왔다고 비난하면서 INF 탈퇴 이후 중국도 포함하는 새로운 군축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19일 오후에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프랑스 남부 대통령 여름 휴양지인 브레강송 요새에서 단독 회담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도 열리죠.
네,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인데요. 이번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G7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이번 단독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논의했을까요?
네, 이날 회담은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해서 이란과 시리아 문제 등 국제 현안,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연합 간의 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래 유럽연합과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게 2014년도였죠.
맞습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반도인데요. 원래는 러시아 영토였지만 1954년에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이래 친러시아 주민들이 러시아 귀속을 주장하면서 정정 불안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병합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각종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주요 중재국이죠.
네,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분쟁 해법을 적극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최대 현안도 바로 우크라이나 해법인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4월에 취임한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4자 대화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 시리아 문제도 주요 의제 아닙니까?
네, 프랑스는 러시아가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영내 긴장 구조 행위를 중단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내전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 난민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테러 분자들의 위협을 없애려 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반군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정상 간 회담 중에 잠깐 불편한 순간도 있었다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를 빗대서 러시아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저항과 표현, 의견, 선거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도 지난 연말부터 프랑스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를 언급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다음 달 8일에 시의회 선거가 있는데요. 선거 당국이 유력한 야권 후보들의 등록을 거부하면서 이 시민들이 공정선거를 주장하며 5주 넘게 주말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당초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지적에 이 노란 조끼 시위로 11명이 죽고 2,500여 명이 다친 걸 알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를 뿌리뽑겠다고 밝혔군요.
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19일 아프간 독립기념일인 100주년 연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17일 카불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테러를 저행한 IS의 모든 은신처를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7일 발생한 테러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죠.
네, 나스라트 라힘이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18일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최소한 63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시아파 소수민족인 하자라족 사람들로 희생자들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들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희생자 규모로는 최근 몇 년간 아프간에서 발생한 최악의 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격을 자행한 세력이 IS였던 거군요.
네, 가니 대통령은 민간인들 흘린 피 한 방울에까지 복수할 거라면서 IS가 완전 뿌리 뽑힐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의 이런 노력에 국제사회가 동참해줄 거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가니 대통령이 아프간에 있는 IS를 뿌리뽑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다른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도 함께 비난했다고요?
네, 가니 대통령은 이번 테러 공격의 책임이 탈레반에 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레반이 지난 수년간 아프간 학교와 사원 등 공공장소들을 겨냥한 잔혹한 공격을 일삼으면서 테러분자들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과 아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주둔 미군을 더 줄이려고 한다면서 이후 아프간에 미군을 더 오래 남겨둘지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해외 파병 미군 감축을 원한다고 말했었죠.
네, 취임 전부터도 아프간에서 철군해서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아프간이 테러 실험장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은 아프간에서 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철군은 하더라도 정보요원은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고위급 참모들과도 아프간 철군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6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과 회동하고 아프간에 대한 좋은 회의를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17일 결혼식장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철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수용시설에 있는 몇몇 이민자가 수용소를 관리하는 ICE, 이민세관 단속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수용소 안에 환경이 열악하고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담배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자담배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폐질환 발병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표심을 조작했다고 주장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19일 트위터에 구글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최소 260만 표에서 최대 1600만 표가 돌아가게 표심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심을 조작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네, 당시 구글이 인터넷 검색 결과를 클린턴 후보한테 유리하게 조작해서 많은 유권자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자기 지지자가 아닌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냈다면서 구글이 소송을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승리를 거둔 게 생각보다 더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보고서를 누가 낸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보고서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행동연구기술연구소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심리학자 로버트 엡스틴 씨가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연방의회 청문회에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엡스틴 씨가 지난 6월에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나왔는데 구글이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알고리즘, 연산 방식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또 구글에서 기술자로 일했다는 사람이 한 보수 조직에 올린 영상에 나와서 최근까지 구글이 편견을 가지고 이 검색 결과를 게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구글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구글 대변인은 엡스틴 씨 주장이 3년 전에도 나왔었는데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때도 밝혔지만 구글이 어떤 정치적인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이 검색 결과나 검색 순위를 조작하지는 않는다면서 회사 목표는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품질이 좋은 정보를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후보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전 후보도 같은 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당신이 언급한 틀린 연구는 부동층 유권자 21명 사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서 맥락을 보면 이건 당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인사들 가운데 대략 절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이 자주 구글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을 비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업체들이 보수파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겁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지난 7월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구글이 아주 특수한 알고리즘을 써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사전에 검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투표 조작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뉴햄프셔주에서 유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투표 조작이 아니었다면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뉴햄프셔 지역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개표 결과에서는 뒤졌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클린턴 후보보다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죠.
네, 앨런 웨인트라우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 위원장이 최근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서요. 뉴햄프셔에서 나온 주장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웨인트라우 위원장은 민주당원인데요. 그는 서한에서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리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손상이라면서 2016년 대선이나 다른 선거에서 노골적인 유권자 부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등 미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주로 SNS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었는데요. 이들 업체들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가 잡힌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의 환경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겨냥한 소송이 제기됐군요.
네, 불법 이민자 수용소에 있는 몇몇 사람이 수용소를 관리하는 ICE, 이민세관 단속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적절한 진료와 처우 그리고 장애인 시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남부 빈곤법센터 등 두 개 시민인권단체가 8개 수용소에 있는 15명과 함께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불법 이민자들이 수용소 안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소장이 여기와 관련해서 몇몇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서 왼쪽 눈 시력을 잃었고요. 또 인슐린을 과다하게 처방받은 당뇨병 환자도 있었답니다. 또 필요한 척추 수술을 받지 못해서 장애가 생겼거나 재활치료라든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진료 약속을 잘 잡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처우도 문제 삼았다고 했죠.
네, 휠체어라든지 수화통역인 같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원고 측은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로 사람을 독방에 넣는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소장은 이런 조처들이 연방수정헌법 5조 그리고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ICE 시설이 미 전역에 약 160여 개가 있다는데요. 대부분 ICE와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ICE 측의 해명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ICE 측은 언론에 이번 소송에 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ICE 수용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ICE 설명을 보면요. 8월 초 기준으로 ICE가 약 5만 5천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수용위원 인원을 훌쩍 넘긴 규모랍니다. 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속출하죠. 이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쓰고 또 물 마시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들 사이에서 다툼도 많다고 하는군요.
이런 문제는 언론 보도나 연방정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미 자세하게 알려졌죠.
네, 연방국토안보부 감찰실이 수용소 환경 실태를 조사한 뒤에 지난 7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수용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 감찰실은 전에도 비슷한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5월엔 텍사스주 엘파스 구역에 있는 시설들을 둘러보고 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6월에 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과밀 문제가 나왔는데요. 남자 40명이 적정 인원인 방에 80명이 들어가 있고 여자 41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에 71명이 모여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방 안에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안에서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CDC가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요. 위스콘신,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그리고 미네소타주 등과 함께 전자담배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병한 폐질환에 관해서 조사 중이라고 CDC 측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발생한 건가요?
네, 심한 기침이나 호흡 곤란, 피로 등인데요. 일부는 의료 보조기구가 필요할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몇 건이나 이런 사례가 보고된 겁니까?
네, 6월 28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14개 주에서 94건이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30건은 위스콘신주에서 나왔습니다.
몇몇 지역 정부가 CDC에 알린 증상들이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CDC는 이걸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정만 하는데 무엇이 이런 질환을 가져왔는지 알려면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전자담배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곳도 나왔죠.
네,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 의회가 지난 6월에 전자담배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5개월 뒤에 발효되는 이 조례는 일반 상점 판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왜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까?
네, 이 조례안 공동 저자죠. 이 데니스 헤레라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차세대 어린이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헤레라 변호사는 또 연방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시당국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도 전자담배 규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연방식품의약국 FDA를 중심으로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FDA는 지난 3월엔 미성년자들한테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파는 걸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2017년에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달에 전자담배를 피운 일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5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비율이 10명 가운데 1명꼴이었는데 거의 2배로 늘어난 셈이죠. 그뿐만 아니라 만 14살 정도에 해당하는 8학년 학생들의 전자담배 이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각종 규제를 완화했는데 FDA는 반대로 규제를 강화했군요.
네, 그만큼 이 전자담배가 미성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각하다는 건데요. FDA는 전자담배 업체들 측에 2021년 8월 8일까지 이 전자담배 안전성과 유해성을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원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 시한을 2022년으로 잡았었는데요. 시한을 1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그녀는 웃음 한 번으로도 매료시켜버릴 수 있죠. 눈빛만으로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내게 멋진 여자였어요 노래하는 빌리 조엘의 She's Always a Woman 들어보시죠.
She can ask for the truth, but she'll never believe. And she'll take what you give her as long as it's free. Yeah, she steals like a thief,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Oh, she takes care of herself. She can wait if she wants. She's ahead of her time. Oh, and she never gives out. And she never gives in. She just changes her mind. And she'll promise you more than the Garden of Eden. And she'll carelessly cut you and laugh while you're bleeding. But you bring out the best and the worst you can be. Blame it all on yourself, 'cause she's always a woman to me. She wants, she's ahead of her time. Oh, and she never gives out, and she never gives in. She just changes her mind. She is frequently kind, and she's suddenly cruel. She can do as she pleases, she's nobody's fool. And she can't be convicted, she's earned her degree. And the most she will do is throw shadows at you,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Mm-hmm.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북부의 모니토호와 남부의 버지니아호가 만났습니다.
저쪽에서 쏜 대포도 우리 배 철갑에 맞고 그냥 튕겨나가고, 우리가 쏜 대포도 튕겨나가고,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까? 지고 있는 겁니까?
포탄이 다 떨어졌습니다. 철갑 밑부분을 명중시킨다면 버지니아호는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햄프턴 로드 전투에서 북부의 모니토호와 남부의 버지니아호의 결투는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조지 맥클레론 장군은 포토맥 지역의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포토맥 부대는 북부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훈련이 잘 돼 있었고 장비도 제일 좋았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된 첫 해 포토맥군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맥클레론 장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전투 참가를 미뤘습니다.
저는 포토맥 강에서 배를 이용해 병력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체사피크만까지는 선박으로 내려가서 배를 버지니아 해안의 리치먼드 동부 지점에 상륙시키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께서는 하루빨리 남부연합의 수도를 점령하라고 하지만 이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완전히 전투 준비를 갖추기 전에는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전 병력을 이동시키겠다는 맥클레런 장군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워싱턴을 무방비 도시로 남겨두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그러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리치먼드로 진격하겠습니다. 그러면 워싱턴으로 접근하는 남부 병사들도 자기 수도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곧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862년 3월 17일 조지 맥클레론 장군이 이끄는 포토맥군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2주일 사이에 5만여 명의 병력이 리치몬드 동남부 먼로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먼로 요새는 100문의 대포와 수천 톤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먼로 요새에는 북부군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맥클레런 장군은 요크타운까지 신속하게 이동하고요. 다시 리치먼드까지 밀고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맥클레런 장군은 생각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봄 장마 때문에 진흙길이 온통 황토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병사들은 어떻게든 뚫고 나가보겠지만 대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대포 지원 없이는 요크타운을 공격할 수도 없으니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맥클레런 장군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맥클레런 장군! 공격을 하세요! 행동을 좀 취하란 말입니다!
하지만 맥클레런 장군은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포병대가 도착해 모든 준비를 끝냈을 때는 남부군은 이미 윌리엄스버그 외곽 숲으로 후퇴한 뒤였습니다.
조지 매크레런 장군은 윌리엄스버그 외곽으로 후퇴하는 남부군을 추격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만 해오던 매크레런 장군의 군대는 처음으로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뭔가 이상하게 진행됐습니다. 숲이 너무 울창해서 서로 보이지가 않았고 병사들은 섬광과 폭음이 움직이는 곳을 향해 무조건 발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목표물은 명중이었고 이 전투에서 약 4천여 명의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남부군은 병력 면에서 북부군에 비해 약했습니다. 남부군은 병사 수가 많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병력을 넓게 분산시켜 배치했는데 이 작전에 조지 매크레런 장군은 속고 말았습니다. 매크레런 장군의 부대는 남부연합의 수도인 리치먼드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했지만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남부군을 이끄는 뛰어난 군인인 로버트 리 장군은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스토넬 잭슨 장군의 부대를 버지니아에 있는 쉐난도호 밸리까지 이동시킨다면 우리가 워싱턴을 위협하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부군은 리치먼드에 군대를 보내는 대신 워싱턴 근처에서 발이 묶이게 될 것입니다.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은 로버트 리 장군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은 쉐난도호 밸리 부근에서 북부군과 만났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은 놀라운 전술과 기습 공격으로 북부군에게서 승리를 거두고요. 이 지역 여러 마을들을 점령했습니다. 전략 요충지에 신속히 병력을 이동했던 잭슨 장군의 군사 행동은 지금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 군사학교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을 만큼 모범적인 전투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의 기습 공격은 로버트 리 장군이 예상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남부군이 당장 공격해 올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남부군이 워싱턴 코앞까지 와 있다는데 우리도 어서 짐 싸고 피할 준비해야겠죠?
저희는 이미 짐 다 싸고 언제 떠날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알 수가 있어야죠.
전쟁에서 수도를 뺏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는데 북부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군사도 우리가 훨씬 많고 장비도 훨씬 좋다더니 어떻게 남부군이 워싱턴 근처까지 공격해오도록 놔둔 걸까요?
볼티모어 같은 주변 도시들 증원군들이 지금 워싱턴으로 오고 있다니까 그래도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남부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빨리 짐은 싸고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리치몬드의 매클레런 장군을 돕는 대신 수천 명의 증원군을 쉐난도어 밸리로 보내 워싱턴을 위협하고 있는 스톤웰 잭슨군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리치몬드에서 북부군을 몰아내기 위해 먼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잽 스튜어트라는 어느 젊은 장교는 기마병을 이끌고 북부군 주변을 정찰했고 3일 뒤 로버트 리 장군에게 정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매클레런 군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했습니다.
1862년 6월 25일에서 7월 1일까지 남북전쟁에서 7일 전투로 알려져 있는 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맥클레런 장군의 북부군 전선 오른쪽 측면을 겨냥해서 대부분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saber rattling인데요. Saber,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브르라고 알려진 검의 일종으로 길고 가벼운 검입니다. 그리고 rattling, rattle 하면 발가닥거린다. 그래서 rattlesnake 하면 꼬리에서 흔드는 소리를 내는 방울뱀이라는 뜻이죠. 또 rattle에는 겁먹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disturb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saber rattling, 어떤 뜻이 될까요? 검을 흔들다, 검을 들고 겁을 주다? 오늘의 예문 들어보면서 뜻 한번 유추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After weeks of saber rattling towards Tehran and warnings about possible imminent threat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uggesting dialogue.
We're prepared to engage in a conversation with no preconditions.
After weeks of saber rattling towards Tehran, saber rattling, 검을 들면서 겁을 주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Saber rattling 하면 무력과시, 군사적 위협이라는 뜻이 됩니다. Saber rattling means the display or threat of force, often military force.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After weeks of saber rattling towards Tehran, 몇 주간의 테헤란을 향한 군사력 과시, and warnings about possible imminent threats, 그리고 임박한 위협의 가능성 경고.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uggesting dialogue. 트럼프 행정부는 suggesting dialogue, 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하죠. We're prepared,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o engage in a conversation, 이란과 대화할, with no preconditions. Precondition 하면 전제조건, 그래서 with no preconditions 하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볼게요.
After weeks of saber rattling towards Tehran and warnings about possible imminent threat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uggesting dialogue.
We're prepared to engage in a conversation with no preconditions.
Saber rattling, 군사력과 관련된 표현인 만큼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 Singapore summit followed months of saber rattling and verbal taunts between the leaders. The Singapore Summit, 여기서 가리키는 싱가포르 서밋은 2018년 열린 미국 정상회담입니다. Followed months of saber rattling, 몇 달에 걸친 군사적 위협과 and verbal taunts, 조롱하는 말을 가리키죠. Between the leaders, 두 지도자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뜻합니다. The Singapore Summit followed months of saber rattling and verbal taunts between the leaders. 오늘은 saber rattling, 무력과시,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셀린 디온과 폴 앵카의 헤어지기 어렵다는 내 말을 믿어줘요 노래하는 It's Hard to Say Goodbye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s something in your eyes that's far too revealing. Why must it be like this? A love without fear. From the start, I won't
be demanding.
I won't be demanding.
If you have a change of heart, I'll be understanding.
I'll be understanding.
When love becomes a broken heart and dreams begin to die, believe me when I say
we'll work it out some way.
I'll never try to hold you back. I wouldn't try controlling you. If it's what you want,
it's what I want.
I want what's best for you.
And if there's something else that you're looking for, I'll be the first to help you try. Believe me when I say it's hard to say goodbye.
We've lost that loving touch we used to feel so much. I try to hide the truth that's in my eyes.
Love without feeling.
But when I feel we're not in love, I know I'm blue. If it's what you want,
it's what I want.
I want what's best for you.
And if there's something else that you're looking for, I'll be the first to help you try.
Believe me when I say it's hard to say goodbye.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